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286페이지에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 명의 범죄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1호실, 2호실, 3호실 각각 독방에 갇혀 있습니다. 1호실에 갇혀 있는 사람이 탄식합니다. 내가 이렇게 범죄자가 되고 나의 삶이 망가진 것은 나를 이곳에 가둔 사람 때문에 그렇다라고 원망합니다. 그 악한 권력자가 나의 모든 것들을 모조리 다 빼앗아 가서 나의 삶이 망하게 되었고 내가 결과적으로 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탄식합니다. 사람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2호실에 갇힌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고 헌신했는데 결국에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죽도록 헌신했는데 결과가 이것이라며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노이죠. 가장 흉악한 범죄자가 갇힌다는 사무실, 그곳에 있는 사람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사무실에 있는 사람의 침묵이 답답했는지 다른 죄수가 사무실에 있는 사람을 부릅니다. 이보시오 요한, 지금 당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 좀 해보십시오. 당신이 그곳에 갇힐 이유가 있습니까? 당신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한 것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서 준비하였고 오실 메시아의 길을 닦고 준비하였던 그 일을 감당하였는데 당신은 왜 지금 거기에 갇혀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요한, 당신에게 지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당신의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이 사무실의 죄수는 끝까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사무실의 죄수라는 책의 내용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갇혀 있는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굳게 닫힌 그의 입과는 다르게 그의 내면 속에는 폭풍과 같이 흔들리는 마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의심과 번민에 쌓여 있는 한 사람이죠. 어느 날 요한의 제자들이 면회를 왔을 때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예수님에게 가서 이 질문을 하나 해다오.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내가 착각했습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 선생님에게 답 좀 해주십시오.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고 가서 세례 요한에게 전달해라.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고 걷지 못하던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자들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복음이 온 땅에 전달되고 있다. 이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하셨는데 나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라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답을 들은 제자들은 다시 한번 요한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답을 전달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요한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더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나아온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음을 얻었느냐? 모두가 문제가 다 해결되었느냐? 모두가 다 살아났느냐? 아니요, 선생님. 모두는 아닙니다. 모두는 아니란 말이지. 요한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도 하나님의 위로를 간절하게 구하였고 부르짖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그 위로의 방식으로 그에게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무실 방은 얼마 후에 빈방이 되었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요한은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의 기대대로 행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이건 결코 쉽지 않은 질문이죠. 하나님, 왜 이렇게 행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간구에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공의롭게 이 땅 가운데 행하여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이 땅 가운데 불의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선한 자가 고통을 당하고 악한 자가 이렇게 활기를 치며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이 모습이 왜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생각이 아닙니까? 하나님, 왜 30년치기 친구 5명이 여행을 와서 차량 테러로 목숨을 한꺼번에 잃어야 합니까? 하나님, 왜 예배드리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아무런 잘못 없이 그렇게 목숨을 잃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현실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참으로 실족하게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간절한 위로가 너무나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보게 될 때, 개인적으로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만이 지금 나의 모든 것을 덮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을 둘러싼 환경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 어떠한 일들이 있습니까? 참으로 답답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누군가를 실컷 원망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고난을 허락하시고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노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시 멈추십시오. 계속해서 나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아픔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것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덮으시는 위로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더 실족할 만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사람들을 실컷 원망하고 분노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경험하였습니까? 아무런 잘못도 없이 아니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선교 사역을 하는 가운데 경험하게 되었던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화를 낼 그러한 자격이 충분하게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사도의 자격이 있느냐? 그의 사도성에 의문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 자체가 볼품없다고 사도 바울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권위가 굉장히 큰 손상을 받았습니다. 그 영적인 권위가 무너진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 얼마나 그 편지를 쓰는 그 모습이 힘들었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글을 기록하는 것,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거룩한 성도라고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과 그들을 위하는 마음이 스며들어서 부르는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의 깊은 기도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자신에게 수치를 줬고 부끄러움을 주었던 그 모든 사람들 그러한 원망과 분노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으로 그들을 품으시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자신에게 그러한 아픔과 상처와 수치를 준 사람들을 안아주고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거기에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사도 바울을 덮으셨을 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시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는 바울을 본받기로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에게 수치감을 주는 그 사람들을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평화를 내려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위로에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또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육체적인 가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바울이 얼마나 간절히 간구했는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세 번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간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을 부르짖은 이유, 이것을 구한 이유도 자신의 영위를 위하여서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봐 하나님의 선교사역의 장애물이 될까봐 그것을 없애달라고 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바울아 아니다. 내가 그거 들어주지 않을 거야. 그거 해결해 주지 않을 거야 라고 응답하셨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간구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았겠습니까? 하나님 왜 들어주지 않습니까? 제발 이루어 주십시오. 꼭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원망과 탄식 가운데 나아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깨닫고 바로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남을 통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와 찬양을 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 모든 것을 덮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서 11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 말씀 가운데 찬송과 기쁨과 아름다운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탄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 주가 감사주입니다. 시간이 참으로 빠르죠. 벌써 1년이 지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또한 예배드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감사주일이 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감사의 제목을 떠올려 보죠.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이 무엇이 있는지 적어보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건데요.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셨습니까? 어떻게 감사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감사의 제목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기록되었습니까? 어떠한 것들이 마음속에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목을 떠올릴 때 형통함에만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때가 많이 있죠.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건강이 아주 좋아졌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구한 것들, 내가 간구한 것들, 내가 생각했던 것들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라고 이러한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감사하는 것을 보면 형통 속에 감사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정신 나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볼 때에도 결코 쉽게 인정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길지 않는 본문 속에 고난, 환란이라는 단어가 8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나 잘됨이나 어떠한 그러한 단어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바울이 선교하는데 아주 충분한 재정적으로 채워져서 감사했다. 선교를 가기 위해서 타고 다닐 좋은 말을 갖게 되었다든지 구했던 것이 모두 다 이루어져서 이제 좀 편하게 좀 잘 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감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란이 그들의 걸음마다 바울의 인생의 발자취마다 고난과 환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별히 8절에 보면 그가 당한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아시아에서 본인이 경험하였던 것을 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에베소에서 경험하였던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살 소망이 끊어지고 죽음 앞에까지 이르렀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고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만약 고난이 쉴새 없이 끊임없이 고난만 있었다면 사도 바울도 실족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항상 패키지처럼 함께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하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고난 가운데 위로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로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가운데 10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을 초월할 수 있게 하셨고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가 그 모든 고난을 덮고 다 사라지게 하실 만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크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고난이 넘치면 그 고난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위로의 공식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위로는 고난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원리는 5절에 암시되어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바로 주님을 위한 고난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해 주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전에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를 나눌 때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만약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속 계셨다면 그리스도께서 받아야 할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대신하여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서 받아야 할 그 고난을 대신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놀라운 은총으로 품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정말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너무나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하심이 저를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얼마나 충만한지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하시지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고 받는 우리에게 한 가지 사명을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4절을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6절을 보면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와 사랑을 받은 자가 될 때 이 세상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이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자들, 이 세상 가운데서 낙심한 자들,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라는 표현은 직접 하나님께 받은 위로라는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한 은혜, 내가 직접 받은 위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직접 받은 그 위로를 통하여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만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나의 위로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능력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위로로 우리는 위로할 수 있습니다. 제가 텍사스에 있을 때 일다라는 50대 초반의 멕시코 여성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분이 운영하는 멕시칸 마켓에서 일하는 종업원이셨는데요. 그 일하는 종업원들이 전부 중남미 국가 사람들이어서 그 운영하는 그 한국분께서 문제가 생기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과 소통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좀 통역해 주는 것을 도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이 일다라는 여성분을 제가 거기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다라는 여성분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좋은 분을,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직한 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또 얼마나 성실하신지 출근 시간 30분에서 1시간 전에 일터에 와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게를 돌아보고 열심히 일하는 분이셨습니다. 주인보다 더 주인처럼 일을 하는 분이셨는데요. 주인한테 그냥 잘 보이고 아부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우러나와서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정직하지 않은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원들이 주인 몰래 음료수나 음식이나 그런 것들을 몰래 훔쳐서 먹거나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그 종업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지금 정직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친구들이 왔을 때 음식이나 물건을 좀 더 주거나 아니면 돈을 받지 않고 주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그것도 지적했습니다. 지금 정직하지 않은 일을 당신 행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다른 동료 직원들이 그녀를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이런저런 거짓을 만들어서 그녀를 쫓아내려고까지 했습니다. 어느 날 일다라는 여성분이 저를 찾아와서 이러한 모든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정말 펑펑 우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녀를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를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은 정말 지금까지 바르게 살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렇게 진실되게 살아가는 모습을 기뻐하실 겁니다. 그 누구도 지금 당신 편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당신의 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분을 위로해 드렸습니다. 그분은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분은 다른 동료들에게 계속해서 미움을 받으면서 지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처럼 많은 사람들을 품고 위로하는 그 자리에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 옆에 있는 앉아있는 성도들에게 내 주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가 누구일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로를 전달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위로를 통하여서 그들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것,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그들을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에 질문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리길 원합니다.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나의 소망과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 때문에 실족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우리를 덮어주실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옳으시다고 하나님이 완전하시다고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하는 자가 되십시오. 위로받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큰 힘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으로 많은 일들을 보게 될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상황을 볼 때 참으로 우리는 오늘도 실족할 수밖에 없고 오늘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덮으실 때 우리는 우리의 이성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인정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통하여서 지금도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주셔서 그 일을 오늘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